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귀하신 말씀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굳게 세워지는 이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 말에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사망의 나라입니다. 멸망의 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죠. 생명의 나라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그러면 어떤 장소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살기 좋은 환경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구나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죠. 생명나무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은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에덴 농사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뭐 이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감춰버렸죠. 감춰버리시고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곳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인간은 영원한 그 생명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죽음으로 끝나버려야 될 그러한 운명이 된 겁니다. 그게 아시는 대로 죄의 결과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 이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있다. 이 자체가 곧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감춰버렸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뜻이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불허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그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막의 구조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성막의 구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다겠습니까? 지성소가 있다겠죠.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겠습니까?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딱 한 번,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용납한 그 날에만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나 없이 율법을 뭐 잘 지킨다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길래 그처럼 금하셨느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겠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으신다는 것이 휘장을 쳐놓고 여긴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너희와 나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교통이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나와 너희의 관계다 그런 뜻이죠. 그럼 제사장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뭘 합니까? 자기 몸에 피를 바른 후에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내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 하나님은 이 지성소와 제사 이러한 그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죽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은 자의 그 피지 않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자기 몸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도 죽은 자입니다. 죄로 말며 죽은 자입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런 고백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 이건 죽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분, 그분을 하나님이 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얘기는 되게 딱딱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뭐 본문의 얘기도 굉장히 딱딱한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뭐 제사 얘기 이런 얘기를 끄집어 드려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이죠.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거 그 몰라도 예수 믿는 거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의 신앙, 이 한국교회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것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것만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다면은 교회는 이처럼 엉망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여러분이 성소에 대한 구약 얘기, 뭐, 그 따위 건 몰라도, 우린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사실 구약력이 필요 없으면 신약만 가지고도 우린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구약력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율법을 찾게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 된다. 이렇게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구원이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실은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복에 더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뭐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는 이러한 그 이후 정도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모습도 사실상 많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생명이라는 그것보다도 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또 우리 행위와 연관이 율법의 문제.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구약의 내용은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해줍니다. 구약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란 말입니다. 상당 지성소에 대한 규례가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 무엇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구약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드리는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그걸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그 무엇 가지고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로서 화목 제물로서 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뭘 해는 한 이것 가지고 그게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는 것. 아, 그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이구나. 그러한 결론이 내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복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교회에 치고 교회인 숫자, 어떤 재정, 예배당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예배당, 뭐 사람 수, 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푹 빠져버린 교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여기는 그런 바보 같은 교회, 이런 교회 말고는 다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다들 두고 모일 거라 그 말입니다.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좀 더 큰 예배당을 좀 가져야 되고 좀 더 화려한 예배당으로 꾸미기를 꿈꾸는 항상 그런 것 속에서 모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데 좀 관심을 두고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뭐 예배당을 위해 봉사하고 뭐 예배당 진도 헌금하고 뭐 열심히 충사하고 이런 것을 가장 복받는 그러한 길로서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들 말이고 그럼 과연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런 어떤 예배당의 사람 수에 돈에 이런 관심을 두고 계실까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대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크고 좋은 그런 성전을 지어 바치고 교회를 크게 만들 기뻐하신다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성경이냐 이렇게 묻는 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미 구약에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게 구약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어떤 구약이나 성경에서 관심이 자꾸 멀어져 있다 보니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통해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도 관심 밖이라 그 말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할 좋은 집을 지어 바치겠습니다는 그런 다윗의 그런 의조를 거절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얘기가 사무엘 하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면서 짓밟고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해 나가버리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어떤 종교 현실이다. 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는 이런 말은 내뱉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그런 소망 갖고 있을 겁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한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느냐는 이것을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지식 가지고 만들어내지를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배우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습성이 뭐냐면은 뭐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근거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자꾸 우리가 배운 지식과 상식에서 자꾸 말이 튀어나와지는 것. 자꾸 내 생각이 먼저가 돼버리는 항상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뭐 골치 아픈 성경 들여다 보기도 싫고 힘들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머리에 담겨 있는 그 답을 내려고 하게 되겠지만은 그게 자꾸 우리를 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역 모임 때 뭐 묻고 여러분 답할 때에 제가 자꾸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제가 자꾸 합니까? 여러분 답할 때에. 그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는가 보네. 제가 했던 말이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뭐라 합니까?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하시죠. 그렇게 말합니까? 그때 말할 때 여러분의 답들이 잘못되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항상 우리 습관이 뭐냐면 어떤 물음에 대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보다도 내 생각에 앞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에 쌓인 그동안 배워가지고 머리에 쌓아놓은 그런 지식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을 살피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만약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 성경 상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께서는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도 있고 저런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답을 하시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는 성경이 앞서시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처럼 구약 얘기를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미련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뭐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늘하고 없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것보다는 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더 확실한 믿음 같고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냐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안 그럴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외쳤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은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외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에 생생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기록되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바치고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지도 아니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아예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인간의 정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마음 준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늦교란 말이 지금 아니죠. 에? 성도가 오라 그 모이는 모임을 좋아한다면 아, 빨리 오게 될 겁니다. 제사가 뭐냐는 이것도 역시 성경에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런 얘기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가지고 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 이미 이 같은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체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이런 본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만 드렸을 뿐이지 그런 제사는 안 받는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치도 생각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 자꾸 엉뚱한 쪽으로만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집사람한테 수요일 예배 서론이 너무 길다는 핀잔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서론이 좀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근데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 하는 것인데 그 준비운동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이 지금 본문의 의미에 다 지금 포함된 얘기입니다. 11절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2절 마지막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성소가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사 드린 그 성소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예수님이 제사장대에 들어가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 이것은 이 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세상 예배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 손으로 행한 거, 내 손으로 지은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도 관심을 갖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루신 그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손으로 지어 바친 예배당, 내 손으로 행한 내 행위, 내 공로 여기에도 마음을 두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내 속에 팔팔 살아뛰는 그런 소망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뭔가 복된 일, 거룩한 일 하나 해본 이걸 더 소망 섞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더라. 그런 인간이더라. 그런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바로 봐야 될 것을 보지를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크나큰 잘못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를 자꾸 내 손으로 행하고 손으로 지으는 걸 찾고 있는 그런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따른 너희는 율법을 따라하고 손으로 지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거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 14절 보면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잡아주었던 그런 그 피, 눈에 보이는 그런 피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함 있게 된다는 이걸 너희가 모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가 있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입은 바로 그들이 오게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드리고 뭘 해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없다 선언 받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제사장으로 오시고 스스로 제물되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자꾸 의심쩍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불안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뭘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그걸 감시하고 살피고 있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너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그것 하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사랑한 내 독생자, 내 아들, 너희 때문에 피 흘려 죽은 내 아들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믿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걸 들고 나오는 그런 종교의 세상에 머물지 마시고 자기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신 그 의의 나라, 그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짓고 만든 것 결코 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룬 것, 그게 공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란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 등장을 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답은 기대 안 하고 제가 물은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옛 언약은 인간에게 성취를 요구합니다. 근데 인간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실 분을 따로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결국은 새 언약은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산다는 것,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나로 인해 다 완성되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으면 또 따로 해라, 뭔가 해라. 결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나의 피의 은혜만 믿으면은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버텨야 돼,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의 주어진 책임이에요. 책임은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감당한 자로 살게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신자답게 살아가냐, 주를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믿는 살아가느냐 하니까 그럼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또 나온다면은 또 실패입니다. 이런 또 사람 환장하는 거죠.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 예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게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한계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여기 비해 보니까는 내가 뭘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놓을 거리가 못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나눠주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목숨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누며 살아가라. 그게 신자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나누라는 게 뭐 돈만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게 교회로서 최고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 상식들 그건 다 때려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뭘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크게 유익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들고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흘린 그 피만을 바라보라.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라. 그게 주님이 요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를 믿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관심 두기보다도 주님이 누구시냐, 믿음이 뭔가, 그걸 바로 정리하시고 예수를 믿는 일에 잘못된 길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저희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린 말씀으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서 언제나 남는 것은 주님만 남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짓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서 제물 되시고 바치신 그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